자, 지난주에 그 음향기기에 그 녹화되는 방식을 조금 뭐를 조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느라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편안하지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계속해서 아마 조금 한동안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섭취하려고 합니다. 육의 양식이 저희에게 소화가 되어서 저희의 육신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저희 안에서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안에 그 영의 뼈와 영의 피와 영의 살, 영의 근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그 영적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지 않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나갔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한 번은 좀 자세히 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들, 우리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성경적인 명칭은 영적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gif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 말씀대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내에서 마귀가 나타납니다. 은사를 발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어떤 것은 사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마귀의 나타남입니다. 악령의 나타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정확한 모양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교사 다음에 나오게 되는 기적이나 또는 이제 병고침, 방언,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예민하면서도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목사와 장로와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에 걸쳐서 그걸 하면서 그 세 호칭이 한 사람을, 한 어떤 직분을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경 형제님이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계급처럼, 목사 아래에 있는 어떠한 계급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 박성경 형제님께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장로교 장로 그러면은 대단히 이 목이 곧거든요. 뭐 제가 20여 년간 그 시스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그러한 교리,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해도 장로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시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배워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성경적인 것들과 이제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것들이 좀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기다려드리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또 우리 박성경 형제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가실 마음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 시간에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교회들 중에서 목양자로 안수할 때 그 교회의 일꾼으로 안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 안수를 이제 회수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증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쨌든 확신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수한 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안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까지 한 어떤 믿음의 그 간증과 그 사람의 고백, 양심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본인들의 어떤 그 기준과 다르면 그걸 철회하겠다. 저는 그건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교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단이. 교단은 그, 총회가 됐건 노회가 됐건, 이제,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안수가 되는 것이고, 개교회에서 안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이제 임명하고, 어느 지역교회에 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안수할 때 그것은 성령님이 안수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어쨌든 대리해서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설사 나중에 이단이 된다 한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도록 놔둬야지. 그것을 무슨 안수증을 철회한다. 이것은 제 어떤 상식과 성경 어떤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먼저는 교사입니다. 교사. 영어로는 teac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사를 한글 우리 흠정역 성경이 번역할 때 teache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데서는 교사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이제 가르치는 자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e that teaches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선생이라고도 뭐 번역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선생은 물론 메스터도 선생으로 번역되고 티처도 선생으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교사가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신 채로 이제 이 교사에 대한 부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누가 교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교사죠? 성경에서 교사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누구도 있나요? 어떤가요? 예,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사세요? 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네. 예수님이 교사시죠? 예, 우리 선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또? 아, 성경 말씀. 예, 성경 말씀이 가르치니까 이제 교사라는 성경이 교사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예? 1만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예, 1만 명의 선생이 있다. 예,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많다는 거겠죠.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은, 신약시대 우리 교회 내 제사장이? 우리니까? 모두가. 아, 사실은 모두가 선생일 수 있다. 예, 예, 오케이. 모두가 선생일 수 있습니다. 또? 랍비. 예, 랍비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예, 유대인 중에 이제 랍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라보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아람어일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의미로, 이제 메스터라는 의미인데, 예,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누가 또 마지막으로 오케이 목양자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양자만 교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목양자가 아니면서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 예, 다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교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지 않으셔도 뭐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성령님 분명히 교사 맞으세요. 또 요한 1서 2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교사하신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장영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교사가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는 Great Commission 땅에서 해서 지상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지극히 큰 명령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첫째 되는 높이 있는 명령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직접적으로는 열한 제자 가론 유다가 이 당시 없으니까 열한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확대 해석해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도들 모두가 사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그렇죠? 아 명백하죠? 이건 지금 누구를 따로 지칭한 게 아니에요. 너희 전체,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성도들 모두에게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서 그래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디도서 2장 3절에 연로한 여자들이 교회 내에서 뭘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비난받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연로한 여자라고 했지만 연로한 남자는 포함 안 될까요? 당연히 이건 같은 맥락에서 연로한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다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할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근근히 버티다가 이대로 그냥 안 아프면 다행이고 교회에 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에요. 저는 저한테 뭘더 많은 걸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교회 내에서 마음이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점점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육신은 나약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져 버리면 육신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성경 형제님도 영국의 시인이었나요? 그 시인의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늙으면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젊으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이 날로 참 쇠약해져도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뒤로 물러나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뒤로 그렇게 물러나시면 결국 그렇게 점점 육신은 점점 더 좋아질 일 없습니다. 앞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쇠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쇠하실 거예요. 힘은 점점 없어지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년이고 심지어 길게 되면 한 10년이고를 그렇게 근근히 약해지면서 맨날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이 강건하게 될때 육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봉사나 뭐 찬양 봉사나 이런 거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영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고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전사로 설 수가 있어요. 젊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한 용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노년에 5년, 10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여기에 남겨두시는 걸까요? 비싼 약값, 비싼 병원비 치러 가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연로하신 분들께 제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육은 당연히 점점 더 쇠해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거두는 직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한 용사로 서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명령이죠. 이건 지금 목양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로한 여자들이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이 교사하시라 그랬고, 둘째,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소위 은사, 그러니까 선물로서의 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로서, 그러니까 선물로서 또 교회에게 주시는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이게 목사 겸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목사 맞습니까?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목양자가 이제 교사의 기능을 당연히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사로서의 교사는 그러면 목사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근거를 대야 돼요. 성경에서. 그게 훈련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선물들과 쭉쭉쭉쭉 이렇게 나갔습니다.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보다도 지금 교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교사는 전부 목양자,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목사가 당연히 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교사로, 교사의 그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교사라는 영적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 8절에 보니까,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지금 여기도 또 독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 그러니까 교사들이 분명히 몇몇은 있다, 그 얘기죠. 예. 교회 내에 반드시 목양자일 필요는 없지만 교사로 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모든 사람이 다 목양자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언자들과 교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지체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으로 볼 때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조금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한 어떤 선물, 은사로서의 교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양자는 당연히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목양자가 교사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목양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안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양자는 당연히 이제 교사가 되는데, 그래서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그것과 또 달리 목양자가 아니더라도 교사로 특별한 어떤 선물들로 주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방인들의 교사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은사가 여러 개인 거죠. 그렇죠. 사도의 선물, 은사도 있고, 선포자의 은사도 있고 교사의 은사도 있고 뭐 장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 false teacher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거짓 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둔다. 이게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 티처라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사, 대단히 중요한, 이 어떤 은사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사실 제가 이제 소위 헌신이라는 걸 하고,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헌신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 내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로 서야 되는 게 주님 뜻이 맞다면, 그럼 제가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엉뚱한 거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던 중에 제가 만난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독립침례교회 교리들을 알게 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바르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너무 쉽게 선생질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어떤 때 이게 내가 이 참 엉뚱하게 이렇게 이제 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여전히 두려운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이게 반드시 목양자일 필요는 없고 모든 영적인 어떤 그 교사들이 있을 때 그 교사들로부터 영적인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이 영적인 꼴을 먹을 때 육적인 것들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가 요거밖에 안 적어놨는데 이 뒷구절에 나오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는 그 원칙 얘기하실 때 이 구절의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잠깐 보십시다.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라고 얘기할 때 목양자를 빼고 교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그룹에서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형제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각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주일학교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그 교사들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지체들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측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을 알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서부터 해서 작년까지 어떤 이 주일학교의 그 교사로서 서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타당한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자의 어떤 은사, 그 전무를 주신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교사의 은사를 가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예, 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적 미라클스. 이 기적 미라클 세트. 이 화장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주간의 기적, 뭐, 그래서 뭐, 주름이 다 없어지거나. 미라클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은사, 성령님의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또 다른 명칭은 기적을 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들을 행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ers of miracles,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예를 든 사람들이 뭐 바울,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 일반적인 기적과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일반적인 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모든 성도가 다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은사로서 주어지는 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도 그러니까는 물론 아까 그 얘기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적들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의 은사로서 주시는 기적 행하는 자, 이 기적 행하는 자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때 말씀하시는 이 교회 내에서 은사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행한다. 표적은 뭐고 또 기적은 뭔가.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회 내에 기적 행하는 자로 주신 그 사람 간에 짜고 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그 이 표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크리스천 엄마가 사고를 당했는데 애가 차에 깔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차가 번쩍 들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기적이죠. 그러나 그걸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셔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날 때부터 이 불구가 다리에 불구가 있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막 이건 뭐예요? 이건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끔 해야 할 어떤 사람, 이 사람 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그 시점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아예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게 은사로서의 기적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전쟁은 지금 크게 나눠서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두 가지인데 방언 문제하고 음악 문제예요. 물론 이제 가장 저변에 성경 이제 역본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서의 기적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표적은 왜 필요했냐?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표적 얘기하면 딱 기억하셔야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리스인 헬라인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철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구해요. 근데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할까요? 여기서 딱 누구 얘기가 딱 나와야 돼요. 예, 아멘. 예,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의 창시자가 되기도 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이제 헌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유대인은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은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국가로서의 그 유대인들이 국가를 형성하는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건 출애굽과 함께 형성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함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 출애굽을 이끈 주인공이 모세였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자기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던 80세 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흔히 불에 탈 수도 있다 그래요. 예,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뭐 불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금방 숯덩어리가 되면서 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희한하게 숯덩어리가 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서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여차여차 얘기하는데 모세가 잘 안 믿으니까 너 손을 이렇게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하얗게 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또 해봐라 그러니까는 뭐 깨끗해졌다가 너 지팡이 던져봐라 했더니 뱀 됐다가 꼬리 잡아봐라 했더니 지팡이 됐다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표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해요? 표적으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10가지의 표적, 재앙이 곧 표적이었어요. 일반 재앙이 아니라 표적으로서의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피계이파. 성경 공부한 분들 기억나시죠? 피계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렇죠? 피 개구리 이파리.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10개의 재앙으로 표적으로 치시고 출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 뭐라고요? 표적.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 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적.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리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표적.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 또, 이 땅에서 솟는 바위를 치니까 샘이 나는 생수의 표적. 예. 모든 게 표적이에요. 모든 게 표적. 모세의 리더십을 확증시켜 주실 때도 아론의 그 저기를 그 저기 리더십을 입증해 주실 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 다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렇잖아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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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직접 얘기하기를.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신다. 내가 죽어도 대언자들을 계속 보내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알아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어떤 검증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 떨어져라 했는데 안 떨어져.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1차적인 검증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거 요 부분이 조심스러운 건데 설사 좋다 이거예요. 설사 그 표적이 이루어졌다 해도 야 너희들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어? 그게 아니야. 우리 금송아지 섬기러 가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는 거짓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요 검증 방식을 통해서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표적으로 모든 걸 검증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연속선상에서 누가 온 거냐면 구약의 가장 유명한 대언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 대언자가 온 거예요. 불을 떨어뜨리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다시 비가 오게 했다가 이런 것들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연속선상에서 여러 엘리야, 엘리사 뭐 어쩌고 여러 대언자들을 거쳐서 결국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요구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건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걸 요구한 건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권리였어요. 그것은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건 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검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요구한 건 전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단 뭐가 문제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뭘 막 이루어요? 표적을 막 행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그 표적 왜 행했다고요? 그냥 단순한 기적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랑인가요? 아니에요. 표적의 목적 자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것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100%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과 섞이면서 이방인만으로 구성된 교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될 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서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를 교회 내에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 선물로.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팅하는데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팅되기까지도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성경이 창출 내민신해서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닌데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건 또 맞아요. AD, 보통 AD 9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 9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AD 33년 경에 부활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성경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경이 기록되는데 초대교회 때 교회가 형성될 때는 아직 성경이 다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위해서는 뭐도 필요한 거냐면 표적 행하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자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나면 그 성경 완전한 말씀이 다 끝나고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이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봉인을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이 표적으로서의 이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교회를 위해 주신 검증 방식도 아니고 사역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애초부터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이 상관하실 때 필요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아니라 그러죠. 장로교 대체 신학이라는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유대인입니까? 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체 신학,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고 교회가 대체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 그게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해서 국가로 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거 신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대인이 저렇게 버젓이 나라를 세운 것을 본 이 시점에도 지금까지 가르쳐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대체 신학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교회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교회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요구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요 부분까지만 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참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미혹하려고 이렇게 참 울부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또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끊임없이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주위에서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래서 진리대로 올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깨닫는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